VOA 세계 뉴스입니다. 세계은행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약 6억 1천만 달러의 자금 지원을 승인했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에는 영국의 보증으로 지원되는 세계은행 그룹 산하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대출 5억 달러와 의료 분야 복구와 접근을 개선하고 전쟁과 관련한 의료 서비스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이 포함된다고 세계은행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아동과 가족 관련 혜택과 공무원 급여, 공공요금 지출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은행은 또 스페인 정부의 보증 등으로 조달된 1억 1천만 달러는 의료 개선과 강화 방안, 정신건강과 재활서비스 수요 해결, 그리고 수용 능력이 한계에 직면한 병원의 서비스 복구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메페스 세계은행 총재는 성명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보건부문과 중요 에너지 기관 시설, 운송망에 영향을 미치면서 지속적으로 파괴적인 경제적 인도주의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세계은행이 앞서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180억 달러에 이은 것으로 이 가운데 150억 달러가 지출됐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지난 10월 우크라이나의 전후 복구 비용이 약 3,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집권 탈레반이 여성의 대학 교육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탈레반은 어제 저녁 각 대학에 보낸 아프가니스탄 고등교육부 명의의 서신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 정권을 장악한 탈레반은 여성과 소수자 권리 보호를 약속했지만 이후 이슬람 율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서 여성의 인권 상황은 악화되어 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어제 성명에서 여성의 대학 입학을 금지하고 여성들에 대한 중등교육을 계속 차단하며 여성과 학생들이 그들의 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에 계속 다른 제한을 가하는 탈레반의 결정을 가장 강력하게 비난한다고 밝혔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도 여성의 적극적 참여와 교육 없이 국가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최근 방역 기준을 완화한 중국에서 급증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어제 기자들과의 통화에서 중국 내 상황이 미국 기업들과 공급망에 끼칠 잠재적 영향력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과 세계보건기구 WHO 자문위원들은 코로나 팬데믹 비상단계의 종료를 선언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로이터통신에 이 같은 견해를 밝히면서 중국에 다가올 잠재적으로 파괴적인 코로나 확산 움직임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WHO 소속 바이러스 학자인 마이언 쿤만스 씨는 우리가 전염병에 매우 다른 단계에 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중국에서 다가올 코로나 확산 움직임이 변수라고 말했습니다. 쿤만스 씨를 비롯한 WHO 소속 자문위원들은 2020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코로나에 대한 공중보건 비상사태 유지 여부와 관해 내년 1월 말쯤 WHO 사무총장에 권고안을 낼 예정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늘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공식 트위터에 우크라이나의 회복력과 국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협력을 논의할 것이며 미 의회에서 연설을 할 것이고 수많은 양자회담들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도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젤렌스키 대통령의 방미를 확인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며 젤렌스키 대통령은 의회의 상하원 합동연설 뒤 몇 시간의 일정을 끝내고 우크라이나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에 대한 약 20억 달러 안보 지원이라는 중대한 새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패트리어트 방공체계가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주요 기관시설에 대한 러시아의 야만적인 공격으로부터 우크라이나의 국민을 방어하는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오늘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격 회동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을 지낸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이날 자신의 텔레그램에 시 주석과의 회동과 양국 관리들 간의 만남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 양측 집권당 간의 경제 산업 생산을 포함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있어서의 양자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21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정치적 결단만 남았다며 이를 강행 시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가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해 영내 동맹들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교당국이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 등 무력 도발과 관련해 치밀한 대북 정보 수집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6도에서 영하 6도, 최고는 영하 17도에서 영하 1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5m, 서해 앞바다 1 내지 3.5m로 이겼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7차 핵실험 등 추가 무력 도발이 중대한 긴장 고조 행위가 될 것이라며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무기 개발을 중단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며 북한의 미사일 시험 등을 거듭 규탄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분명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정상각도 시험 발사를 시사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우리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믿는다며 북한은 ICBM 발사를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말했습니다.
We continue to believe that the DPRK is poised to undertake additional provocations. The DPRK.
이어 우리는 7차 핵실험 가능성도 테이블 위에 있다고 믿는다면서 우리는 몇 달 동안 핵실험을 위한 모든 기술적 준비가 끝났으며 핵실험을 강행할지에 대한 북한의 정치적 결정만 남아있다고 말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상각도의 ICBM 시험 발사이든 핵실험이든 그건 미국이 특별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중대하고 위험하며 심상치 않은 긴장 고조 행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여정 부부장은 20일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고각 발사만으로는 북한의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입증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곧 해보면 될 일이고 곧 보면 알게 될 일이 아니겠는가라며 정상각도 발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의 앞선 ICBM 발사에 대응해 미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했다면서 물론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n response to the DPRK's prior ICBM launches, we've worked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이어 우리가 철통 같은 안보를 확약한 조약 동맹인 일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충분한 방위와 억제 역량을 확실히 하는 중에도 우리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추가 조치를 부과할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의 메시지는 그러한 도발이 위험하고 불안정하며 불필요하다는 것이라며 특히 미국이 북한에 적대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여러 번 분명히 했을 땐 더욱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But our message continues to be that these provocations are dangerous. They're destabilizing.
이어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진전시키기 위해 원칙적인 외교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도발 중단과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에 관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꿀 것을 촉구한다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ICBM 정상각도 발사 경고에 대한 BOA의 이메일 질의에 우리는 불법적이고 영내와 국제사회를 불안정하게 하는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감스럽게도 북한은 2021년 1월 김정은이 8차 노동당 대회에서 밝힌 무기개발 5개년 계획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2021년 9월 이후 북한은 순항미사일과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전술 핵무기용 탄도미사일, ICBM, 신형 전략무기용 고체연료 엔진 등 다양한 무기체계를 실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이러한 무기체계의 시험과 진전이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는데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동맹인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며 모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며 미국은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위협 정도에 따라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에 잘 조율된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으로 유입되는 불법 유류를 왜 막지 못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즉답 대신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중국, 러시아를 비판했습니다.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at govern this, the international aspect of this sanctions regime.
프라이스 데베니는 대북 제재의 국제적 측면을 다룬 유엔 안보리 결의는 안보리에 의해 채택됐고 이는 몇 년 전 5개의 상임이사국 모두가 각각의 결의에 찬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근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안보리 2개 이사국이 스스로 한 약속, 즉 스스로 만든 안보리 결의를 지키지 않고 안타깝게도 북한의 숨쉴 공간을 주기로 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미 국방부가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해 영내 동맹들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또 한국과 벌이는 다양한 연합훈련이 적들에게 억지력을 증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과 같은 국가들의 잠재적 도발 행위를 감시하고 억제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영내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내년 4월까지 군사 정찰위성 개발을 완성할 것이라는 북한의 최근 발표가 실현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I will say that this does demonstrate once again the importance that the space domain plays in the current
라이더 대변인은 또 북한의 관련 발표에 대해 현재 상황에서 우주 영역이 맡고 있는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18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의 중요 시험을 했다고 밝혔다고 19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그러면서 내년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또 최근 미국에서 진행된 미한 해군 특수전부대 네이비실의 연합훈련이 북한의 도발을 겨냥한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상호 운용성 보장을 위해 고안된 여러 능력에 대해 한국 측과 다양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So as you know, Janie, we conduct a variety of exercises with our South Korean counterparts on a variety of capabilities.
그러면서 이런 훈련들은 영내 파트너들에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은 물론 영내의 잠재적인 공격자들에게 우리가 억제하고 필요한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는 미 공군이 최근 오작동으로 비상 착륙했던 B-2 스텔스 폭격기 20대 전체 비행을 중단한다는 전날의 결정이 잠재적으로 영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북한 등과의 충돌 상황에서 B-2 전략 폭격기가 출동을 못하면 미국의 대응이 취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인데 라이더 대변인은 미국은 B-2 외에도 B-52와 F-22, F-35 등 최고 성능을 갖춘 최첨단 전투기들이 있다며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Now, and it's important to remember that these aircraft, whether it's B-2s, B-52s, F-22s, F-35s, these are high-tech advanced aircraft.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위협에 맞서는데 가용한 항공기와 함정, 지상군들이 있을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취약점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미 공군 제509 폭격 비행단은 B-2 스텔스 폭격기 한 대가 지난 10일 오작동으로 비상 착륙한 이후 안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 기간 B-2 폭격기 20대 전체의 비행을 중단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B-2 전투기는 B-52H, B-1B와 함께 미국의 3대 전략 폭격기 중 하나로 적국의 대공 방어망을 침투하도록 설계된 최첨단 스텔스 폭격기입니다. 영내 억지력 강화 차원에서 지난 7월에도 인도태평양 지역에 순환 배치된 바 있습니다. 한편 라이더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최근 미국으로부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대한 논평 요청에 잠재적인 무기 계약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며 일본의 안보 전략 개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So, as you know, as a matter of policy, we're not going to comment on potential defense sales or transfers until
일본의 국가 안보 전략과 현대화 노력은 미일 동맹과 협력을 강화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6일 적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와 향후 5년간 방위비를 현 수준의 2배로 늘리는 것을 포함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일본 외교 당국이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 등 무력 도발과 관련해 치밀한 대북 정보 수집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역대 최다 미사일 발사는 일본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미국,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과 관련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 분석, 감시하는 데 계속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미 일본 대사관은 20일 반격 능력을 명시한 일본의 국가 안보 전략 개정에 대한 북한 외무성의 비난 담화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미국,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도 확인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대변인 명의 담화에서 지난 16일 일본이 국가안보전략 등 3대 안보문서 개정안에 반격 능력을 명시한 것과 관련해 다른 나라의 영역을 타격하기 위한 선제 공격 능력, 침략 노선의 공식화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분명 잘못되고 너무도 위험한 선택을 했음을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미 일본 대사관은 우리는 군사적 진전 상황을 포함해 북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북한의 비난 담화를 포함해 모든 사안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대사관은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와 방식으로 탄도미사일을 거듭 발사해왔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일본의 안보는 물론 영내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심각하고 임박한 위협이라고 비판하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6일 열린 가기에서 반격 능력 보유 등이 포함된 3대 안보 문서의 개정을 확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문서에서 주변국의 미사일 위협을 고려할 때 기존 미사일 방어망만으로 완전히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억지력 차원에서 반격 능력 보유를 명시하고 방위비를 향후 5년 뒤인 2027년도에는 국내 총 생산의 2%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이 같은 방위력 강화의 배경으로 중국의 군비 확장과 타이완 주변에서의 군사활동,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과의 군사협력 강화 등 주변 안보 환경의 악화를 꼽았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선 미사일 관련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북한의 군사활동은 일본의 국가안보에 그 어느 때보다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이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정상각도 발사를 시사한 가운데 북한이 이를 실제로 강행할 경우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ICBM 역량이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일정 부분 갖췄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20일 VOA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정상각도 발사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영내 안보가 불붙듯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ICBM을 정상각도로 발사해 다른 나라 상공을 통과한다면 이미 고조된 영내 긴장이 불붙듯 높아지고 미국과 동맹들의 강력한 대응이 따를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특히 미국과 동맹들이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 대북 제재를 다시 추진하는 한편 미국 전략 자산의 영내 순환 배치도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t will cause the US and its allies to respond not only in another attempt at the UN Security Council, but likely the continuation or even escalation.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20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가졌는지를 검증하려면 정상각도로 발사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곧 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고각발사로만 ICBM 시험했던 북한이 정상각도로 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 외교협회의 스콧 스나이더 미한정책국장은 북한이 태평양 쪽으로 정상각도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사고와 실패로 인해 인명과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위험부담과 이에 대한 상당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Yes, the North Koreans actually conduct a test that involves damage to life or property far from North Korean shores. I do believe.
스나이더 국장은 미사일 시험으로 북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인명과 재산상 피해가 일어날 경우 매우 강력한 정치적 대응이 따를 것이라며 북한이 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 시험을 이어갈 것이라며 여기에는 ICBM 화성 17형을 정상각도로 발사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럴 경우 미국과 한국 등은 강력한 규탄, 무력 과시 강화, 추가 제재 등 예상 가능한 선에서 대응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처음으로 ICBM을 고각이 아닌 정상각도로 발사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입증하면 북한 미사일 전력에 상당한 진전을 보여주는 것으로 미국 관계에도 큰 여파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대기권 밖으로 나간 미사일이 다시 진입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고열과 압력을 견디고 목표 지점까지 정확하게 날아갈 역량을 보여주는 것으로 ICBM의 핵심 기술입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의 마사오 달그렌 연구원은 ICBM의 정상각도 발사는 최소 운동에너지로 최대 사거리에 도달할 수 있는 궤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실제 군사적 충돌 때 사용되는 궤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f North Korea fired an ICBM on what's called a minimum energy trajectory, that is a trajectory that would be used.
그러면서 북한이 이러한 궤적의 발사를 통해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재진입체가 대기권 진입에 성공한 것을 보여준다면 그것은 매우 중대한 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핵탄두 손상 없는 ICBM 대기권 재진입 여부가 미북 관계에서도 중대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We will be in a new position with respect to our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and we will have some very important revelations about what North Korea can and cannot do.
북한이 이런 능력을 입증할 경우 북한 위협에 대한 미국의 인식을 크게 변화시킬 중대하고 골치 아픈 진전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이 실제로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입증한 적은 없지만 그런 능력은 갖추고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반벤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수석 부차관보는 자신을 비롯해 일부 전문가들은 미사일 설계를 고려할 때 북한 ICBM이 손상되지 않고 대기권에 무사히 재진입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경우 미사일의 타격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ICBM 탄두보를 뾰족하게 설계했고 이 경우 대기권 재진입 성공이 어렵지만 북한은 정밀도보다 대기권 재진입 성공률이 높은 모양으로 탄두보를 설계했다는 설명입니다.
Something that is large and has a very blunt shape, a blunt nose. And so when that flies, it tends to wobble and even tumble.
댄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 ICBM의 탄두보는 크고 뭉툭하다며 이런 경우 날아갈 때 궤적이 흔들리기 때문에 정확도를 극대화할 수는 없지만 대기권 재진입엔 훨씬 용이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일 ST 애널리틱스의 미사일 전문가 마커스 실러 박사도 탄두보 하중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재진입은 매우 간단한 기술이라며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갖춘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It only becomes highly complicated if you have mass restrictions. You want to have very small warheads and lots of them on your ICBM. Like if you're building.
실러 박사는 탄두부를 소형화하고 다탄두 재진입체를 장착할 때 재진입 기술이 매우 복잡해지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다탄두 재진입체를 10개 장착할 경우 열을 견디며 탄두를 보호하는 고성능 체계가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ICBM 탄두보가 훨씬 단순하게 설계됐기 때문에 재진입이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올해 군사적 성과를 부각하며 핵 선제 사용을 확인한 데 대해서는 한반도상의 핵 충돌의 위험을 높이고 오히려 북한의 안보도 약화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이 새로운 핵 무력 정책을 통해 핵무기 선제 사용 쪽으로 더욱 기울어진 모습을 보였다며 이는 한반도에서 핵무기 사용에 대한 오판 가능성을 높인다고 우려했습니다.
The danger is that either side, the US and its allies or North Korea, could misinterpret actions as indicating imminent military hostilities.
미국과 동맹국들 그리고 북한 모두 군사적 적대 행위가 임박한 것으로 잘못 해석하고 행동에 나섬으로써 결국 상대방의 대응을 촉발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양측 모두 핵 선제 공격 계획을 보유했다고 지적하며 북한이 증진된 핵 역량을 사용할 의지를 밝히는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핵 충돌이 벌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핵 선제 공격을 강조할수록 스스로의 안보를 취약하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nd its partners are not going to sit idly by while North Korea develops an arsenal.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을 통한 선제 공격에 나설 준비가 됐다고 천명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파트너들이 그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북한에 압도적으로 대응하고 선제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미국과 파트너의 역량은 매우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과 새로운 핵 전략은 북한 정권을 미국과 동맹의 공격에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예년 같으면 연말 결산에 집중하며 도발을 자제했던 12월인데도 올해는 노골적인 도발과 위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무기 개발 시간표에 따라 주요 시험들을 진행하면서 연말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체적으로 내세우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 15일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의 고출력 고체연료 로켓 엔진 시험을 진행하고 사흘 뒤인 18일엔 같은 장소에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의 중요 시험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대표적인 내부 매체인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사진과 함께 크게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북한 ICBM과 정찰위성 시험과 관련해 북한의 기술 수준을 낮게 평가한 한국 군 당국과 전문가들을 향해 20일 막말 비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무기 개발 시험과 김 부부장의 담화는 올 한 해 동안 지속적이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던 행보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년 연말과 비교하면 확연히 다른 양상입니다. 통상 12월은 북한이 경제와 국방 등 각 분야에서 사업 총화, 즉 한 해 결산을 하고 내년도 사업 계획을 마련하는 기간입니다. 이 시기 북한군은 정례적인 동계훈련을 하지만 대외 도발성 행동은 자제하곤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은 미한연합훈련 시기와 맞물린 3월에서 4월, 그리고 8월에서 10월 중에 집중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최근 행보는 자신들의 국방력 강화 계획 시간표에 따라 진행되고 있고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 2년차의 성과로 내세우기 위해 연말에도 관련 시험을 연이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1월 국방과학발전과 무기체계 5개년 계획을 통해 극초음속 미사일과 고체연료 ICBM, 다탄두 개별 유도기술, 핵추진 잠수함, 정찰위성을 5대 핵심 전략무기로 개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작년 1월 8차 대항대회 때 말했던 5대 핵심 무기체계에 대해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빼고는 상당 부분 2차 연도에 성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북한은 정찰위성의 경우 내년 4월까지 1호기 준비를 끝내겠다고 공언했고 엔진 시험도 또 다른 신형 전략무기 출현과 관련한 활동임을 부각시키면서 국방력 강화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12월 도발이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한 내부 결속 차원의 행보일 수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당국이 경제난 심화로 올겨울 민심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이라며 김여정 부부장의 막말 담화도 자기 방어 차원에서 나온 과민 반응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북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특히 금년 겨울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북한의 군사 행동에 대한 내부적인 조롱이 북한 내부에 들어갔을 때 북한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차단하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동시에 북한이 기술적인 능력, 물질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거가 충분하다고 하는 것을 신호하는 것 같습니다.
노동신문은 연말을 맞아 연일 올 한 해 자신들의 군사적 성과를 선전하며 이를 김정은 위원장의 업적으로 찬양하는 기사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18일 김정은 위원장 참관하에 이루어진 ICBM 화성 17형 발사에 대해 역사적 사변이자 민족사적 대경사라며 미국과의 정면 대결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책임연구위원은 올 연말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10년을 마감하는 특별한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김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이례적으로 총화 시기에 핵심 무기체계 실험 등에 나서는 것은 이달 하순으로 예고된 당 전원회의를 앞두고 경제난 속에서 그나마 국방 분야를 김 위원장의 치적으로 부각시키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 시점이 12월 말까지로 해서 10년을 마감을 하고 새로운 단계의 이제 목표를 또 다시 한번 다잡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방향에서 1년의 과시적인 성과도 필요한 부분이고 내내 분위기를 고양을 시켜야 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최근 이전하고 다른 동향이 나오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이런 연말 행보에는 초조함도 배어있다는 관측입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내용엔 북한 최고 지도부의 이런 심리가 일부 드러났다고 풀이했습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대미, 대남 압박 차원에서 주요 무기체계 시험을 진행하고 관련 정보를 비교적 상세하게 공개했지만 미국이나 한국이 오히려 이를 평가절하하는 냉정한 반응을 보이는 데 대해 초조함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 담화는 이제 불안과 초조, 분노 세 가지가 모두 담겨 있다고 보여지고요. 본인들은 총력을 다해서 핵심 기술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전략적인 목표, 대미 대남 압박을 지금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한미는 미동도 안 하고 있고 기술 수준을 평가절하하고 있겠죠.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미한 등 외부 사회에 북한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에 대한 의문 제기와 정찰 위성 촬영 사진의 해상도가 조악하다는 지적에 대해 말 같지도 않다는 등 감정을 거칠게 드러낸 표현을 쓰며 비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막말과 욕설은 북한의 국격만 실추시킨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거친 언사는 내부 체제의 불안정을 노출할 뿐이라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한국 국회의원은 북한의 국격이 너무 빨리 실추되고 있다며 시스템이 상당히 불완전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막말이 북한의 국격과 이미지만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여정은 20일 담화를 통해 북한의 정찰 위성 개발을 혹평한 한국에 대해 개 짖는 소리, 개나발, 제잘거리는 놈들 한 대 죄박아 주고 싶은 마음 굴뚝 같다라며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올해 들어 여섯 번째 막말 담화인데 지난달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천치 바보, 인간 자체가 싫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차장을 지낸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대사는 20일 VOA에 김여정의 막말은 남북관계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Well, it clearly is not going to contribute to inter-Korean relations, or at least not to any improvement in inter-Korean relations.
버시바우 전 대사는 이어 외교 용어에 공식적인 규칙은 없지만 개인적인 모욕과 공격보단 교양 있는 화법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여정의 언사가 고조됐다면 이는 누구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가 김 씨 정권의 뒷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의 외교적 제안에 응하지 않은 채 막말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김여정의 막말과 욕설이 역설적으론 내부 불안정에 대한 두려움을 잘 보여주는 신호라고 진단했습니다.
I think it's an excellent sign that she's scared about the instability in the North. I mean,
베넷 선임연구원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정찰 위성 사진이 조악하다고 말할 때 김여정은 그것이 북한 내부로 유출돼 엘리트들도 북한 무기에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는 체제 유지와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김여정을 화나게 했을 것이라며 많은 엘리트는 외부와 경쟁할 수 없는 정권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여정의 막말이 북한 안팎을 모두 의식한 계산된 행동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의 갑작스러운 유고 시 권력 승계 가능성이 높은 김여정이 강경해 보이지 않으면 군부와 당이 그를 후계자로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Unless she looks really, really tough, it's going to be very hard for the military and the party to buy her as a successor.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은 아들이 권력을 승계할 나이가 될 때까지 정권을 절대적으로 수호하는 매우 냉혹한 지도자 역할을 김여정에게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텁스 대학의 한반도 전문가인 이성인 교수는 김여정과 김정은 남매의 막말이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건 자명하지만 김 씨 남매는 정치적 목적 때문에 이를 개의치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워낙 비정상적인 국가 뭐 체제 집단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인자라는 사람이 이런 정말 추악한 성명문을 내놔도 북한 계산으로서는 이룰 것보다 득이 더 많다. 그렇게 계산을 하고 네, 이런 성명문을 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국격, 북한의 국격을 더 떨어뜨리는 건 확실하지만 이 독재자 남매들이 계산하는 것은 또 다른 계산이 있다. 결국 더 압박을 하고 워싱턴을 압박하고 한국을 압박하고 그러고 다음에 어차피 계획 중인 뭐 ICBM이나 핵저 실험을 하고 나서도 결국 이제 덤탱이 씌우려고 빌미 삼아 이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 한 거다.
이 교수는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이 아니라 김여정이 막말을 하기 때문에 한국 대통령이 직접 반박하기도 힘들며 김 씨 남매가 막말을 통해 고도의 심리전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이 그랬으면 더 이제 욱하고 동요되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동생이 여동생이 그러니까 그냥 기분은 안 좋지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도 덜 미워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동정하는 또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또 한다고 한 거에 대해서는 더 신경 쓰게 됩니다. ICBM 뭐 실험이라든지. 그래서 저는 이 남매가 북한 입장에서는 아주 그 고도의 그런 그 잔머리를 굴리면서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고 있다고 봅니다.
이 교수는 그러나 가부장적인 북한 문화에서 젊은 여성이 계속 상스러운 말을 하고 주민들의 기본 자유를 억압하며 반복적으로 국격 실추 발언을 하는 건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주재 북한 공사 출신인 태영호 한국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은 20일 BOA에 김여정의 이런 막말은 지난 시기에도 사례를 찾기 힘들다며 북한의 국격이 너무 빨리 실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북한의 국격이 너무 빨리 실추되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지난 시기에 보면 약간 북한의 밑에 종착적인 행정 시스템에서 그래도 국격을 생각하면서 견제하는, 좀 제어하는, 순화시키는 이런 절차들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뭐 거의나 없이 그저 그대로 나가는 거 보니까 북한 시스템은 상당히 불안정해지는 것 같아요.
태 의원은 주둥이란 표현은 북한에서도 사람이 아닌 동물에 쓰는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과거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막말을 할 때도 최고 존엄인 김정은이나 김여정의 이름으로 나간 적은 없다면서 지난 시기와 다른 북한의 모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태 의원은 같은 날 발표된 외무성의 담화와 달리 김여정의 담화는 너무 개인적이고 거칠다면서 북한 내부와 외부에 모두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내부적으로 그 정찰위성이라고 하면서 쏜 발사체에 대해서 김정은 자체도 내부적으로 크게 떠들어온 것 같아요. 아이고 이번에 대단한 거 했다. 그런데 한국에서 나온 평가를 보니까 너무 어이없는 거니까 김정은이가 보루, 김정은 남해가 보룩한 것은 한국 전문가들의 평가에 대한 분노와 동시에 야 밑에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동시에 깔려있다고 봅니다.
태 의원은 한국 시각으로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김정은 남매에게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면 주변 간부들을 향한 공격적 언행이 자주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김여정이 ICBM을 정상 각도로 발사하겠다고 한 대목은 한국이 아닌 북한 국방과학자들에게 내린 지상의 명령으로 풀이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일본 정부가 방위력 강화를 위해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한 데 대해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지도부가 초당적인 지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일본의 미한일 3국 간 긴밀한 봉조에도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반맨 핸데즈 위원장과 제임스 리시 공화당 간사는 최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일본의 안보 문서 개정과 관련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발전시키겠다는 결의에 중대한 진화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의 이런 의지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안보 환경을 헤쳐나가기 위한 미일 동맹의 능력에 대한 일본의 점증하는 기여를 바탕으로 하고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에서 더욱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추구하겠다는 일본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이 향후 5년 이내에 국방 예산을 국내 총생산의 2%로 증액하고 오늘날의 악화하는 안보 환경에 필요한 단계이자 영내 방어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스탠드오프, 즉 원거리 타격 방위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중대한 결정을 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일본이 이런 조치를 이행하는 가운데 미국은 상호 운용성을 더욱 강화하고 통합성을 높이기 위해 일본과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의원은 이런 협력을 미한일 3국 공조로 확대해야 한다는 바람도 전했습니다. 우리는 기시다 총리가 일본의 방위태세를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일본이 미일 동맹 내에서 그리고 쿼드의 파트너로서 또 미한일 3국 협력의 일부로서 더욱 큰 역할을 하기를 고대한다는 겁니다. 이어 인도태평양에서 일본의 리더십은 세계를 더 안전하고 번영하는 곳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하원 외교위원회 그레고리 믹스 위원장과 마이클 맥카울 공화당 간사, 아테소 위원회의 아미베라 위원장과 스티브 샤봇 공화당 간사도 일본의 안보 문서 개정에 대해 초당적인 환영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의원들은 일본의 새 국가안보 전략과 국방정책 문서 발표를 환영한다며 이는 일본이 방위 역량을 근본적으로 확대, 강화, 향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6일 임시각의에서 적기지 등을 원거리에서 타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방위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미국은 일본의 새 안보 전략을 지지하고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일본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일본의 이번 결정이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반영하며 미국의 비전과도 일치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람 이메뉴얼 일본 주재 미국 대사는 20일 일본의 반격 능력 확보 등 국방력 강화를 천명한 국가 안보 전략 개정과 관련해 미국의 비전과 매우 일치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메뉴얼 대사는 이날 교도통신과 인터뷰에서 최근 일본 정부의 3대 안보 문서 개정 결정에 대해 미국 정부와 의회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 침공과 같은 사건을 제외하고는 일본의 새로운 방위 정책만큼 의회와 백악관, 정부로부터 강력하고 일치된 지지를 받은 경우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메뉴얼 대사는 또 1년 전에는 중국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고 북한의 도발 행위 빈도도 지금만큼은 아니었다고 지적하면서 일본의 방위비 증액과 새 안보 전략 수립이 달라진 안보 환경을 반영한 조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사이버 안보, 반격 능력, 일본 해양경비대가 센카쿠 열도를 방어하고 중국 해군의 끊임없는 괴롭힘을 막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비롯해 일본 자위권의 모든 측면과 관련해 미국은 일본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6일 열린 각의에서 반격 능력 보유 등이 포함된 3대 안보 문서의 개정을 확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문서에서 주변국의 미사일 위협을 고려할 때 기존 미사일 방어망만으로는 완전히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억지력 차원에서 반격 능력 보유를 명시하고 방위비를 향후 5년 뒤인 2027년도에는 국내 총생산 GDP의 2%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메뉴엘 대사는 16일 사회연결망 서비스 트위터를 통해서도 미국 의원들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지도력과 일본의 새로운 3대 안보 문서 발표에 대해 한 목소리로 지지를 표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일본의 새 안보 전략과 관련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강화하고 방어하기 위한 담대하고 역사적인 조치라며 미일 동맹 또한 강화하고 현대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 정권이 막대한 재원을 주민들의 안위를 위해 사용하는 대신 불법 무기 개발에 쏟아붓고 있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된 가운데 유엔 등 국제기구들은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기존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국경 봉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지원을 재개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은 북한 당국이 주민의 안위보다 무기 개발을 우선시한다는 평가 속에도 대북 지원 재개 의지를 밝혔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대변인은 20일 올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비용이 전 주민의 46일치 쌀값에 해당한다는 한국 정부 당국자의 평가와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즉답하지 않고 대북 지원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유엔의 대북 지원 프로젝트와 프로그램들을 온전히 이행할 수 없는 현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유엔은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필요한 북한 주민에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이 대변인은 지난 6월 북한의 전례 없는 빈도의 미사일 발사가 인도적 지원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북 인도적 지원이 정치 상황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 인도지원 사무국은 VOA의 같은 질문에 대해 즉답 대신 지난 2020년 초부터 북한의 국경이 폐쇄되면서 국제 직원들이 북한 내에서 활동을 할 수 없다는 현 상황을 거듭 설명했습니다. 특히 현재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등으로 인해 현장 감시를 위한 국제기구 관계자들의 접근이 불가한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수 없다면서 이는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유엔 아동기금과 세계식량기구,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다른 국제기구들은 20일 현재까지 관련 질의에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19일 한국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올해 미사일 71발을 발사했으며 이는 모든 북한 주민들이 46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 비용과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올해 쏜 대륙간 탄도미사일 8발 비용은 1억 1천만 달러, 단거리 탄도미사일 43발은 3,900만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년 북한의 식량 부족분 80만 톤의 60% 이상을 충당할 수 있는 규모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네덜란드 인권기구가 자국 검찰을 상대로 북한 노동자 강제 노역 사건을 재수사해달라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네덜란드 검찰이 지난해 북한 노동자의 강제 노역으로 이득을 취한 자국 기업 두 곳을 기소하지 않기로 한 데 불복한 것입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본부를 둔 국제 비정부기구 라스트라다 인터내셔널은 18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북한 노동자 강제 노역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스트라다 측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항소장에서 네덜란드 선박회사 두 곳이 북한 노동자들이 처한 비인간적이고 극심한 착취 상황을 알고 있거나 충분히 알만 했는데도 선박 부품 주문을 발주했다는 논리를 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인이 착취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이를 이용하는 것은 네덜란드에서 범죄로 간주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라스트라다는 지난 2020년 네덜란드 선박회사 두 곳이 북한 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상황을 알면서도 북한인들이 다수 고용된 폴란드 조선소에 일감을 발주했다며 네덜란드 형법에 따라 인신매매를 통한 수익 창출 혐의로 해당 회사들을 법원에 고소했습니다. 네덜란드 검찰은 그러나 1년의 수사 끝에 지난해 12월 선박회사들의 유죄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기소를 포기하고 수사를 중단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이번 항소건에서도 원고 측 변호를 맡은 네덜란드 로펌의 바바라 반스트라텐 변호사는 20일 VOA와의 통화에서 검찰 역시 조선소에서 강제 인신동원과 착취가 행해진 것을 인정했다며 그러므로 선박들은 범죄로 인해 건조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prosecutor also admitted that there was human trafficking and exploitation going on at those shipyards.
반스트라텐 변호사는 검찰이 기소를 포기하는 문서에서 이런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항소법원에서는 이런 부분에 주목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2018년에도 네덜란드에서는 폴란드 조선소에서 수년 동안 일했던 북한 노동자가 네덜란드의 원청 선박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 노동자는 북한 정권에 의해 외화벌이에 내몰렸고 여권을 압수당한 상태에서 하루 12시간씩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일하면서 외출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그의 변호를 맡았던 반스트라텐 변호사는 북한 노동자가 폴란드 현지 노동자의 절반 수준 임금을 받았으며 그나마 북한 당국이 임금을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네덜란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반스트라텐 변호사는 당시 원고였던 탈북 노동자가 이후 항소를 원치 않아 사건이 종결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라스트라다와 함께 맡은 이번 사건의 경우 네덜란드 선박 회사들이 더 깊이 개입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in this particular case, we say that the Dutch companies have been very involved.
네덜란드 선박 회사 직원들이 현장에 있었고 폴란드 조선소는 네덜란드 회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이 회사의 협력 업체로 불렸다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항소법원이 이 사건을 다시 검토한다 해도 검찰이 수사를 재개할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수잔나 호프 라스트라다 조정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유럽연합과 네덜란드 차원에서 노동 착취 기업들이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인식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also feel that we should use this to raise awareness also to at EU level and Dutch level.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교의 북한 전문가인 램코 브레커 교수 역시 적어도 누군가는 해외 북한 노동자들의 착취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준다는 점에서 이번 항소가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레커 교수는 아울러 이 사건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재조명해주고 착취와 강제 노역에 대한 명백한 법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해준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외화 벌이를 위해 수많은 자국 노동자들을 해외의 열악한 작업장에 보내 강제 노역을 시키고 임금을 착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미 국무부는 지난 7월 2022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을 20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북한이 지난달에도 중국산 쌀 수입을 크게 늘렸습니다. 전반적인 대중국 수입이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유독 식량 수입량은 계속 증가해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중국산 쌀 수입액이 지난달 1천만 달러를 넘겼습니다. BOE가 중국 해관 종서의 북중 무역 세부 재료를 살펴본 결과 북한은 11월 한 달 동안 중국으로부터 24,573톤, 미화 174,930달러어치의 정미를 수입했습니다. 정미는 북한이 이 기간 중국에서 수입한 756개 품목 중 수입액이 가장 높았습니다. 북한은 이와는 별도로 크기가 다른 정미 5,599톤, 275만 5,417달러어치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지난달 중국에서 북한으로 유입된 쌀의 양은 3만 172톤, 금액은 1,283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중국으로부터 1,616만 달러어치의 쌀을 수입한 이래 월별 수입액으론 약 3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앞서 북한은 10월에도 미화 730만 2,500달러어치의 쌀을 중국에서 수입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쌀은 북한이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이었습니다. 북한이 두 달 연속 중국산 쌀 수입을 크게 늘렸다는 의미입니다. 지난달 상당량의 중국산 밀가루가 수입된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북한은 11월 중국에서 6,596톤, 미화 238만 2,000달러어치의 밀가루를 수입했습니다. 이는 전달인 10월보다 약 4,000톤, 금액으론 약 150만 달러 늘어난 수치입니다. 앞서 BOE는 중국 해관 종서 자료를 분석해 11월 북중 무역 총액이 1억 2,572만 달러로 10월보다 약 18% 감소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양국 무역액이 줄어들었지만 쌀과 밀가루 등 곡물 수입량과 액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입니다. 북한이 갑작스럽게 곡물 수입을 늘린 배경은 불분명하지만 최근 몇 달간 제기되어온 식량난에서 비롯된 것인지 주목됩니다. 유엔 식량 농업기구는 올해 7월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을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나라로 재지정했습니다. 또 북한은 지난 8월 인도산 장립종 쌀 만 톤의 수입을 추진하고 인도의 민간단체에 쌀 지원을 요청하는 등 식량난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 기간 북한이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합금철의 일종인 페로실리콘 제품 약 446만 달러치입니다. 또 텅스텐 광과 그 전광 제품은 324만 달러치, 전기는 166만 달러치가 거래돼 대중수출품 2위와 3위를 각각 기록했고 4위에 오른 몰디브덴광 제품 수출액은 132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북한의 석탄과 철, 철광석 등 주요 광물 수출을 전면 금지한 바 있습니다. 이후 북한은 안보리가 금지하지 않은 이들 광물의 부산물과 전광 등의 수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로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88년 12월 21일 페남 항공기 폭파 사건이 발생합니다. 페남 여객기 103편은 1988년 12월 21일 영국 런던을 떠나 미국 뉴욕으로 향하던 도중 스코틀랜드 로커비 상공에서 폭발했습니다. 영국을 떠난 지 38분 만에 벌어진 이 폭발로 승객과 승무원 259명과 땅에 있던 로커비 주민 1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로커비 상공에서 폭발해 로커비 테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9.11 테러가 발생하기 전까지 이 페남 항공기 사건은 미국 FBI가 조사한 국제 테러 사건 가운데 가장 큰 테러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13년이 흐른 2001년 리비아 정보관리 압델 바세트 알 맥라히가 243명의 탑승객과 승무원 16명, 주민 11명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 이후에도 이란 개입설 등이 제기되면서 진상을 놓고 의혹이 이어졌습니다. 줄곧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맥라히는 이후 말기 암 진단을 받았고 이를 고려한 스코틀랜드 정부의 인도주의 석방 결정으로 석방됐습니다. 그러나 풀려난 지 3년 만인 2012년 리비아에서 사망했습니다. 리비아 정부는 페남 항공기 테러에 책임을 지고 희생자 가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1991년 12월 21일 소련의 11개 공화국 대표들이 카자흐스탄의 알마아타에 모여 독립국가연합 CIS를 창설합니다. 독립국가연합은 1991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 해체되면서 연방을 이루고 있던 국가들 중 11개 나라가 결성한 정치 공동체입니다. 1991년 9월 이후 발트 3국이 소비에트 연방에서 분리해 독립한 데 이어서 나머지 공화국들도 각기 독립국가로 출범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해 12월 연방을 해체하고 연방을 구성했던 15개 공화국 중 11개 나라의 지도자가 카자흐스탄의 알마아타에서 만나 헌장에 서명함으로써 러시아를 중심으로 느슨한 형태의 국가연합체를 형성한 것입니다. 이날 알마아타에 모인 11개 나라 대표들은 앞으로 경제적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지만 정치, 군사적으로는 크게 간섭하지 않을 것에 합의합니다. 이 가운데 아제르바이잔은 1992년 탈퇴했다가 1993년 복귀했으며 투르크메니스탄은 2005년 탈퇴한 후로 준회원국이 되었고 구성 2년 후인 1993년 10월 그루지아가 가입했다가 2008년 러시아와의 전쟁 후 탈퇴했고 우크라이나도 2018년 5월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57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또 휴대전화로도 접속이 가능한 VOA 방송,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고 쉽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